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저는 이 오늘 읽은 구절 장면을 상당히 자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점점 몸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예수님 이전에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6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렇게 엘리사와 이야기하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들은 어쩌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부활한 몸을 입고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즉 죽음을 이긴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에녹은 휴거되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임무가 나중에 또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그렇지만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바죠. 하여튼 하늘로 누군가가 점점 떠서 내 눈앞에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얘기하다가 얘기를 마치고 하늘로 떠서 올라가는. TV에 나오는 마술사들을 보면요. 중력을 반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걷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등의 마술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여튼 어렸을 때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뭐 이런데 이런 대공원 그러면 벌써 옛날 사람인가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창경원은 정말 옛날 사람인 것 같고요. 하여튼 어렸을 때 풍선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손을 떠나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저 정말 점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에도 설교를 드린 바가 있었지만 사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단단하고 굳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사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협의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요, 몸을 갖고 있고,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사탄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사탄의 왕국에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까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이 퍼져나가는 순서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안의 유대인에서 그 밖에 있는 온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로,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보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명령을 하신 뒤에 바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사라집니다. 마치 제가 풍선을 놓쳐서 멀리 점이 되어 제 눈에서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몸이 둥 뜨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말을 마치고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시리라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중력을 무시하고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아마도 입을 떡 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흘리며 놀라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점이 되어 사라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육안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 눈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도 집중하고 놀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순간 누가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곁에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죠.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엄청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다시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오실 거면 뭐하러 올라가셨나? 그냥 처음 오셨을 때 그대로 메시아로 계셨으면 우리 생활에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별로 갈등도 없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와 구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이 초림에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면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사실 큰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써 저희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간단히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냐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이렇게 나누며 서로가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제가 많이 찾겠습니다.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 뭐 꼭 같이 찾으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몇 구절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올라가셨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지속성을 사실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클리프행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클리프행어. 이 단어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끝날 때 다음 편에 기대를 잔뜩 실어서 끝을 맺는 거, 이거를 클리프행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들은 이러한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엄청 끌어올려서 그 다음 편에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드라마는 특히 이 기술을 매우 잘 씁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특히. 그 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이 바로 해결되려는 순간 딱 멈추죠. 그리고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인크레더블스라고 혹시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한 히트를 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꽤나 강한 클리프행어가 있었었는데 소문만 있고 그 다음 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회가 빅히트였어갖고 첫 번째 나온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이면 나오겠지, 후년이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다가 했는데 사람들은 이 회사가 뭔가 계속 뭔가를 멋지게 더 잘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가 무려 14년이 지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회가. 꽤나 많이 기다렸죠. 하여튼 사실 이러한 클리프행어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굉장한 클리프행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인크레더블 그 제작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다음 편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게 또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든 다시 오실 준비가 사실 되어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를 보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에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아멘. 히브리서 등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글에서 이때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보고 계시고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든 다시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벨카라라고 저희 그 폴무지에 보면 이제 멋진 곳이 있습니다. 개 잡으러 갑니다. 아, 그 가는데 엔모어인가요? 그 도시가 그 조그만 시리가 있는데 거기에 큰 집, 진짜 큰 집들이 많습니다. 보통 큰 집이 아니고. 그 집들을 지날 때 찬영이는 항상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와, 저 집은 수영장도 있어요, 아빠. 저 집은 테니스 코트도 있어요. 저 집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집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꼭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살 집은 이것보다 훨씬 좋지요? 물어봅니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당연히 비교도 안 되게 그 멘션보다 좋지.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면 대략 2,24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5배 정도 되는 그 길이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게 정방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가 3,364km더라고요. 비행기 제 그냥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거기에 3분의 2보다 더 먼 그 길입니다. 그렇게 정방형.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이 정육면체의 모습이라고 지성소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 모양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들을 하고요. 그건 뭐 정확지 않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한층 1km당 한층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보통 한 층고가 한 15m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한 층은 그냥 1km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2240층의 건물이 됩니다. 정육면체로 하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총 바닥 넓이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112억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면적은요. 지구의 지표면과 수면을 포함한 지구의 그 표면의 24배나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6천년 정도로 보고 대략 40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치고 그 모든 인구가 다 구원을 받아서 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맨 아래층 정도도 다 못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그 엄청난 크기가 일단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얼마나 우리가 사실 큰 곳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크지 않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큰 맨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을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으며 또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부활하셨고 그렇게 또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또 왜 올라가셨나? 자신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역적인 어떤 한계가 없이 전 세계의 복음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각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에 힘입어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버지께 중보를 드리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이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얼마나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진실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성경 구절들이 정말 인터넷 기사의 댓글처럼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또 올라가신 이유는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셔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개미가 되어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내려갔는데 다른 개미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나의 그 사랑을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상상해본다. 사실 이것과도 심지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다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왕,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대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오늘 읽으신 6절 7절을 보면 다시 오셔서 왕국의 약속을 성취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팀 라헤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Left Behind라는 책 남겨진 자들, 저는 한국 그 번역부는 잘 모르겠는데 Left Behind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뷰가 거의 똑같은 뷰인데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남겨진 자들, 7년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한 소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재밌습니다. 크리스찬 북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이 팀 라헤라는 사람의 책에서 보면 The Popular Bible Prophecy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에 대략 120번 상당의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적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가 아니고 칼로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나셨으면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예언들을 완전하게 지키고 초림으로 오신 분을 그 학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스위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Your Future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성경에 대략 4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서 대략 3분의 1가량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모두 적혀 있는데 구약에 대략 1800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적혀 있고 신약에서는 약 260장에서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직간접적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39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관된 그런 구절을 갖고 있다. 성경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의 신약책 중에서 23개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든 모세와 모든 제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수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성경에 그렇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담인데요. 2주 전에 나단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이 형이 체리도 초대를 받고 그래서 갔죠. 가서 거기에 보니까 그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수영하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원래는 그 클럽하우스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제 비어서 자매님께서 그 맛있게 만드신 이제 많은 음식들을 또 갖고 스낵하고 막 이런 걸 막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이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막 먹고 과자도 먹고 뭐 고기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사실 음식에 욕심이 별로 없는데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생겨갖고 이제 저도 딱 떴어요. 딱 떠갖고 큼지막한 그 떡볶이를 입에다 탁 넣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억합니다. 두 번을 씹었습니다. 두 번을 딱 씹었을 때 낭랑한 이현웅 형제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두 번을 씹었는데 앞으로 한 20번은 더 씹어야지 넘길 수 있었어요. 입에 완전히 꽉 차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식은땀이 나오고 삼키려고 했어요. 안 삼켜지더라고요. 떡이 너무 커서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눈을 감고 저는 장벽에 잠깐 흐르는 그 몇 초가 저에겐 진짜 길었습니다. 목구멍을 최대한으로 벌렸고 한 두 번 정도를 더 씹고 삼켰습니다. 저는 그때 왜 사람들이 먹을 때 꿀떡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크게 벌려서 삼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목사는 언제든지 기도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그냥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와는 다른 얘기지만 언제든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 1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주님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은 1857년에 Secret Sins, 그래서 비밀스러운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이 그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에게 소리쳐 말해봅니다. 이봐, 가야바. 또 한번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선고를 한번 내려보시오. 이봐요, 가룟 유다. 다시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번 해보라고. 왜 그렇게 굳어서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두려운 겁니까? 죄수 바라바, 이제 다시 보라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쉽게 맹세하는 자들이요,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들은 용감하게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했지요. 술 취한 자들 보십시오. 비틀거리며 예수님께 한번 가보라고요.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는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비웃어 보란 말입니다. 왜들 그렇게 하던 대로 못합니까? 저것 좀 보십시오. 모두 언덕들과 바위 틈틈에 숨어 있군요. 정말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좀 보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예수님을 능멸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정말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를 부정했던 모든 사람의 입은 두려움에 입을 막고 몸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에 대해 일곱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저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떡볶이를 먹을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긴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 되어서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듯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듯 그렇게 믿음은 우리 것,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무엇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그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이야기한 왕자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기쁨의 생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제 생각에 이런 말 뒤에는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일하러 가셨다. 그러기에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지만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가서 주님의 일을 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낮은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왜 올라가셨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하러 가셨음을 또 그러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멍하니 바라만 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성령과 기쁨을 갖고 주위의 세상을 둘러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